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보는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읽지만 깊이 읽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인데요. 사실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누가를 인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데오빌로를 향한 그 편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라고 조금 찾아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 가야바와의 어떤 형 아니면 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재판 앞에 섰을 때 바울의 변호사가 데오빌로였는데 바울에게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데오빌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데오빌로라는 그 말의 뜻처럼 하나님의 친구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이렇게 신자들에게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 말씀에 대하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동안 약속되었던 메시아임을 관해요. 이 모든 사실이 그냥 우리가 가장을 하여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는 이런 것들이 확실한 사실들이었다. 이 확실한 사실들, 이루어진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확실했고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이제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든 일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 중에 저술을 이미 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을 이미 보고 이미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문서들이 이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특히 데오빌로 같은 경우에는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데오빌로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그 이 4절에 보면 그 헬라어로 보면 이걸 알고 있는 바라는 표현이 배운 바 이거를 교육받은 바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전달을 받았고 심지어 이거를 이미 교육받은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무슨 글을 쓰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을 변화하는 그런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그런 순서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인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전달받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한 모든 일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가가 확실히 알아보고 이거를 다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아야 되는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확실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달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은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을 맞춰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두개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사두개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면 무엇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입장보다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누가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많은 복음서가 있는데도 다시 기록한 것이고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인생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고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이 부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누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이기보다는 아주 우리가 놀라워할 만한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또 새로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너무 이렇게 비슷한 패턴 그리고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공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의사 누가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렇게 조금 알 수 있고요. 그 누가만 이렇게 느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복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이렇게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다윗의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왕국이 무궁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 참된 왕,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렸고 그 아이가 너에게 있는 그 잉태될 그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천사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에게 그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립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덮으실 거고 그 성령님 때문에 낳으실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그냥 약속된 그런 메시아로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뛰어난 인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신 스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했는데 결국에는 이 성령의 충만으로 무슨 예언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면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사실 아들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다시 한번 그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보내신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하실 거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고 또 75절에 특별히 보면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알리시는 바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취되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주의 앞에서 이렇게 성결과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는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이것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을 잠시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라고 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장 10절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한번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난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부분이겠고요. 또 구주가 나셨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하고 너무 유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도 처음부터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주이시라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정치적인 해방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 자체가 놀라웠다. 뭔가 메시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닌데 메시아를 통해 뭐 큰 기적을 보거나 큰 어떤 권능을 느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게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모태의 그 배에 이렇게 뛸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을 했고 그만큼 메시아가 오신 게 놀라웠다. 이것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사실 중심이고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포커스로 보이냐면 그 예수님이 그냥 분이 아니라 이분이 그토록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사실 이 자체로만 해도 하다라는 것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아기였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결의 어떤 예식을 지키러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전에 가는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성령님의 어떤 인도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라기부터 계속 이렇게 어떤 침묵의 어떤 시간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계시,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고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또 이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어서 나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난 지금 이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개인적인 감동을 먼저 받았고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화시킬 것이고 다른 나라를 이기고 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큰 정치적인 힘을 얻을 거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시므온은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을 비추실 그 메시아로 이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이전부터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게 메시아구나. 이방인을 살리실,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이분이다. 어느 정도냐? 내가 그 구원하심을 봤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내주셔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천사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이미 전달을 받았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메시아가 놀랍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믿음으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을 비추실 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34절에 설명을 하냐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셨지만 비방을 받으실 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냐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장 히브리서 4장 12절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은 이렇게 그 검 같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구절인데 사실 시므온은 그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단순히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패할 것이고 사람이 흥할 것이고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를 판단하실 거다. 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말씀이신 이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정도로 깊이 들어올 것이고 이 생각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리실 거다라고 시므온은 알고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고 예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누가만, 다시 얘기하면 누가 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누가가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요.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감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복음서가 먼저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사실 충분한 자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서술할 자료가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가. 물론 그냥 개인의 추측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포인트가 이거지 아니었을까. 22장에 보면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두 앞에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단순히 이스라엘을 조금 흉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고 그냥 나라로서 그냥 이렇게 축복하실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이 되실 것이며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세울 것이며 또 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잠시 보면요.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깊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그냥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사람 낚을 그런 오부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때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렇게 고기를 잡게 돼서 베드로가 두려워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분은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아니면 이분은 정말 너무나 뛰어난 선지자다, 이 정도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로 고백을 하냐면 8절에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경, 이 구약의 배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만나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반드시 얼굴을 가립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분은 단순히 어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자가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바로 알았습니다. 이후에 또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았다, 이런 거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만 조금 골라서 보는 건데요. 누가복음 9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할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메시아께서 오신 그 자체가, 메시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나와 있던 부분들은 조금 누가복음에 자세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기보다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믿었던 그런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보호하기로 하기를 원했던 그런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은 이렇게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사역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완전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완전하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할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는 약간 비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안에 많이 죽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게 제가 구절 잘못 적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루살렘의 그 왕이여 뭐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여 주소서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잠잠해진다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들이 선포하실 거다.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또 나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때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가 이런 하나하나를 성령님의 어떤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로 기록하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냥 그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누가복음 17장 이거는 이미 읽었고요. 네.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여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네,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취되고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랐는데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렇게 패턴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0절, 그 24장 그 자체가 사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실 여인들로부터 들었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그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 와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더라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기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와서 책망할 정도가 아니라 다시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44절부터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이거는 이렇게 엠마오 마을로 그 가는 그 제자들을 향한 말이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제자가 모여 있는데 와서 44절부터 계속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성경을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장문의 편지 물론 사도행전까지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 데오빌로에게 쓴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인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가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답을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누가가 기록하기로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에게 성취된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미 교육을 받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왜 다시 전달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각도, 뭔가 새로운 은혜, 뭔가 조금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성취된 그 예언이 누구이신지 그 메시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분 자체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이미 그분이 오셨다는 그 자체로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성령님의 그런 어떤 예언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게 된 그분들도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자체로 얼마나 감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찬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임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이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계속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매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알아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 이게 미쁜 사실이고 이게 우리에게 매일 답이 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에 대한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사실 그분이 사역하심으로 어떤 거를 전달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메시아께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만약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때를 우리가 모른다면 너무나 큰 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계속 하십니다. 자신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이면 충분히 눈치를 치고 충분히 이렇게 계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한번 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때 제자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처럼 다시 성경을 통해 정말로 초보인 것처럼 다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심으로 다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목적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자체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자체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이미 들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전달받은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속 성경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물론 찾아가야 되는 부분, 성장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크게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를 살리는 답이 이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답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답입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대면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갤 때, 그때 어떤 결론적으로 진짜 모든 것을 이렇게 과정으로 삼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아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성취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정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정말 부족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누가복음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므온처럼 그리고 스가랴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봤던 예수님을 선포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의사 누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정말 올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걸 정말 오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약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고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너무 약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식에 더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정말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복음을 얘기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려고, 올바르게 믿으려고,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끝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건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진리가 매번 우리에게 답이 되고 매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